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OPM의 전상망이 해킹당해 많은 연방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해킹 배후가 중국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월 미국 안에서 일자리 28만 개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두개골 두피 이식 수술이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5일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요. 연방인사관리처 OPM의 전산망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인사관리처 영어 약칭으로 OPM이라고 하는데요.
네.
OPM이 5일 성명을 내고 외국 해커가 OPM 전산망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훔치거나 프로그램을 망치는 일을 말하고요. 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하죠.
네.
아, 그런데 이번에 OPM 전상망을 겨냥한 해킹으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연방 공무원의 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정보는 구체적으로 전현직 연방 공무원들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이라고 합니다. OPM 측이 지난 4월에 이 전상망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말부터 해킹이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 이 OPM이 뭘 하는 조직인가요?
네, OPM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로 치면 인사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회사 인사부가 원래 직원 임용이나 해임, 평가 따위와 관계되는 일을 하죠.
네.
OPM은 구체적으로 모든 연방 공무원들과 관련된 기록과 이들의 보안 등급을 관리합니다.
네, 연방 공무원과 관련된 정보 유출로는 뭐 요 몇 년 새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 주신지는 밝혀졌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중국 쪽에서 공격이 들어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가 누가 해킹을 시작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몇몇 미국 관리들이 이번 해킹이 중국 해커들 짓이 분명하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뒤에서 이번 해킹을 사주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미국 정부도 아직 공식적으로 중국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언론을 중심으로 이 중국 배후설이 흘러나오는 건데요. 중국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물론입니다. 먼저 주하이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중국의 해킹 배후라는 언론 보도가 무책임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주미 중국 대사관이 미국 정부 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고요. 또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회견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배후를 중국으로 추정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보도로는요, 이번에 중국 해커들에게 전산망이 뚫린 곳이 이 OPM 말고 또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번에 OPM 전산망을 휘저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 회사죠, 앤썸과 프레메라의 전산망도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네.
프레메라사 같은 경우는 해킹으로 고객 1,1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요. 앤섬사 같은 경우는 8천만 명의 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전에도 중국이 미국 내 전산망을 해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문제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오고 갔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1년 전에 미국 법무부가 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 5명이 미국 전산망을 미국 기업 전산망을 해킹해서 훔친 정보를 중국 국영기업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네.
사실 지난 근 3년 동안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해킹, 즉 사이버 공격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미국 연방정부 전산망을 노리는 해킹이 자주 벌어지죠.
그렇죠. 지난해 여름에도 누군가가 역시 이 OPM 전산망에 침입했는데요. 이 당시에 해커들이 1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신청한 연방공무원 수만 명의 정보를 노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말엔 연방 국무부와 백악관의 전자 우편 계정이 해킹당했죠.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해커들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었는데요. 당시 외부 침입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자 우편 가운데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전자 우편 일부를 훔쳐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5일 아침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자리 관련 통계죠?
네, 5일 미국 노동부가 일자리 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발표했습니다. 집계 결과 지난 5월에 미국 안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모두 28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월보다 조금 오른 5.5%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만큼 나온 건가요?
네,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원래 약 22만 개로 예상했었는데 예상을 넘어서 28만 개가 나온 거고요.
네.
실업률은 4월 실업률인 5.4%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0.1%포인트 오른 수치가 나온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가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신규 일자리 수가 약 12만 개였고요. 4월에는 약 22만 개였습니다.
네. 일자리와 관련된 통계 항목에서는 또 시간당 임금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에 8센트가 올라서 시간당 24달러 96센트가 됐습니다. 이건 지난해 2014년 같은 달보다 약 2%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네, 이 통계자를 보면은 고용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미국 사람들 살기가 좀 나아진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네.
먼저 좋게 보는 쪽은 특히 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추세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하지만 미국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이 새로 생긴 일자리가 주로 기술직이나 컴퓨터 전문직 같이 숙련된 기술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숙련된 기술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살기가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들은 또 실업률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국 안에서는 1,700만 명이 직업이 없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 금융산업을 뜻하는 이 월스트리트 쪽에서요. 어제 일자리 관련 수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가요?
네, 요즘 월스트리트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미국의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죠.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이자율을 언제 올릴 것이냐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고용시장하고 이자율하고 관계가 있단 말인데요. 월스트리트가 이자율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이자율이 오르내리면서 월스트리트가 거두는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자율이 오르면 월스트리트가 버는 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오르면요, 이 돈이 월스트리트를 빠져나가서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이동하고요. 또 경기가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원래 이자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럼 고용시장하고 이자율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네, 이 고용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이죠.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도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연준 같은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려서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을 걷어들여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까 봐 월스트리트가 일자리 관련 지표에 관심을 두는 거로군요. 자, 그럼 이번에 이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까?
아닙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고용 관련 지표는 개선됐지만 국내 총생산, GDP나 환율같이 아직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이자율을 올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IMF,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권고를 했더군요.
네, IMF가 지난 4일 미국 경제성장률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또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자율을 올리지 말라고 미국 측에 권고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의료기관이요, 이식 수술을 시행했는데 미국 안에서 큰 화제입니다.
네, 미국 휴스턴 감리교 병원과 암 치료로 유명한 곳이죠. MD 앤더슨 암센터가 사상 최초로 사람 두개골과 두피를 이식하는 데 최근 성공했습니다. 두개골이라면 뭐 머리뼈를 말하고 두피는 이 머리를 덮는 머리 가죽을 뜻하죠.
예.
이번에 다른 사람의 두개골과 두피를 이식받은 사람은 올해 55살인 미국인 짐 보이슨 씨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이슨 씨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남의 두개골과 두피를 이식받은 걸까요?
네, 이 보이슨 씨가 평생 중환병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5살 때부터 당뇨병으로 고생을 했고요.
네.
지난 1992년에는 당뇨 합병증이 와서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슨 씨는 남의 장기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막으려고 약을 먹었는데요. 이 약이 부작용을 가져와서 이 평활근육종이라는 흔하지 않은 병에 보이슨 씨가 걸립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
그렇죠. 이 병이 뭐냐면 사람 몸의 연한 근육을 망가뜨리는 병이라는데요. 보이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털이 박혀있는 두피 밑에 있는 근육이 손상됐습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오래 받으면서 두개골도 상했다는데요.
예.
문제가 이 머리에 난 상처가 아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슨 씨가 살기 위해서 신장과 췌장을 다시 이식받아야 하는데 이 머리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한동안 이식 수술을 못 받았답니다.
아, 그래서 두개골하고 두피를 이식받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이슨 씨를 담당하던 의사가 생각해내서 결국 실행에 옮겨진 건데요. 2주 전에 의사 약 12명 그리고 보조의료원 40명이 무려 15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네.
의료진은 이 보이슨 센 씨 머리에서 상한 머리뼈와 두피를 드러내고요. 기증받은 가로 세로 약 25cm 정도 되는 두개골과 넓이가 38cm 정도 되는 두피를 이 보이슨 씨 머리에 이식했습니다. 동시에 신장과 췌장도 이식했는데요.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 경과가 좋아서 이식 수술이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상당히 어렵고 대규모 수술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나 어려웠던 점이 남의 두개골과 보이슨 씨의 남아있는 두개골을 연결하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뼈도 이 작은 혈관으로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슨 씨의 원래 두개골과 이식하는 두개골의 혈관을 이 하나하나 연결하는 작업이 아주 힘들고 고된 과정이었다고 하는군요.
네. 옛날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던 이식 수술이 요즘 성공하는 사례들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얼굴 이식 수술이죠.
네.
지난 2005년에 처음 성공해서 지금까지 24건 이상 성공했답니다. 또 손을 이식하는 수술도 전 세계에서 70건 이상 성공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한 스웨덴 여인이 다른 여인한테서 이식받은 자궁으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